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더 오래 있더라도 아프간 정부군 또는 정부가 회복력을 갖추거나 자력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20년이나 흐른 전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더라면 탈레반의 장악을 막기 위해 미군 파병을 더 늘려야 했다며 이는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게 전망하더라도 탈레반과의 교착 상태에서 무한정 아프간에 빠져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 기준 100여 명의 미군인이 아프간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비록 주요 대피 작전은 종료됐지만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민뿐 아니라 아프간 주민 그리고 동맹과 우방국 시민들이 아프간을 떠나고자 결정한다면 미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돕기 위한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프간 국민 지원 회의에서 아프간 국민들에게는 당장 생명줄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단순히 무엇을 줄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프간인 1,100만 명에 대한 식량과 의료, 피난처와 기타 필수 지원품을 제공하기 위해 약 6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억 달러를 넘는 관대한 기여금을 받았다면서도 국제사회가 아프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구호 내역을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비즐리 유엔 세계 식량 기획 WFP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아프간 전체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약 1,400만 명이 아사 직전 상태에 있다며 이 같은 수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헨리에타 폴의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올해 최소 100만 명의 아동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료조치 없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 DNI는 소말리아와 예멘, 시리아와 이라크가 아프가니스탄보다 테러 조직이 준동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업무를 관장하는 헤인즈 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알카에다나 ISIS 등 국제 테러 조직이 다시 재결성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미국 본토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은 국제 테러 조직 위협의 최우선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며 오히려 소말리아와 예멘,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S 활동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년 전 9.11 테러와 비교할 때 국제 테러 조직의 미 본토 위협은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테러 조직의 미 본토 공격 역량을 약화시킨 미국 정부의 막대한 노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현재 아프간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이 미군 철수와 아프간 정부 붕괴에 따라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당국의 최우선 초점은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 조직의 재결성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만난 뒤 세 나라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며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한 우리의 많은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연계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열리는 이번 북핵수석 대표회의는 세 나라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최신 북한 정세를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성킴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무기체계 강화 일환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의 식량을 뺏는 행위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협력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14일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성김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 상황은 동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미국과 한일 두 동맹국과의 관계는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성김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이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이런 유사 발사 행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좀 더 대화 유도를 위한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석대표 회의 역시도 지나친 그 반응보다는 신중하고 좀 더 절제된 방식의 반응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기 위한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 문제가 부각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받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이 반응을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한일 공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모두 발언을 통해 3국 간 협력은 비핵화 등 북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코시 국장은 미한일 협의에서 3국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본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는 관측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보다 순항미사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순항미사일에 발표된 사거리가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1500km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일본 측은 이와 함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고 미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한일 북핵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21일 서울 회동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미한일 북핵수석협의와는 별도로 성김 특별대표와 노규덕 본부장은 도쿄 제국호텔에서 양국 수석협의도 가졌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협의 후 한국 언론 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또 특정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데도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성김 특별대표의 발언으로 미루어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 이런 부분을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서도 불편해해왔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이 바뀌었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관되게 이야기해온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만큼은 미국의 접근과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반복했다고 보고요.
노규덕 본부장은 미한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 양국은 최근 1년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두 나라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춰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 조치와 신뢰 구축에 북한이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창의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고 이런 노력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한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 실무 차원의 세부 협의가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북핵 수석 대표들은 앞서 지난달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연이어 만나며 대북 지원을 논의했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4일 저녁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15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내년 수교 30도를 맞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평화와 또 비핵화를 이루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북한과 어느 시점에 외교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with DPRK toward our objective.
미국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여전히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피에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 동맹들, 파병된 군인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이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발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사안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날 성명과 같은 내용을 국방부의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we're absolutely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미국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동맹과 영내 파트너들과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 활동은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집중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커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y pack a smaller payload, but they can be much more precise in their targeting.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순항미사일은 더 작은 크기의 탄두를 탑재하지만 다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확성은 훨씬 더 높다는 설명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it's yet another reminder that you know diplomatic engagement is the only way to reach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순항미사일의 전략 무기화 가능성 등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질문에 이런 실험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한반도 긴장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에 대해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행동에 참여하려는 국제적 노력과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화를 위한 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이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를 위한 준비에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외교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U는 북한이 영내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포기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무기체계 강화의 일환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펼쳐온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행보는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13일 VOA에 이번 발사는 미국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less a matter of sending a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Then it was a continuing effort by North Korea to expand and diversify its nuclear.
아이론 전 특보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로 꽤 긴 편이며 북한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능력이 상당히 보강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13일 VOA에 북한의 의도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답은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군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implest explanation at the very basic i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try to modernize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this may have been simply a test.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은 그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친 것일 수 있다며 가장 간단한 답이 되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번 북한의 시험 발사를 도발이라기보다는 도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매우 미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very subtle message. it's obviously, I don't think they were considered it as a provocation. Certainly the Biden administration does not really consider it as a provocation. It's maybe a reminder that there is still, you know, there'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I don't
대리 연구원은 북한도 바이든 정부도 이번 시험 발사를 도발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직후인 14일 일본에서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전직 협상가들은 세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13일 VOA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avoid making a political connection, which isn't particularly useful to us. If we're meeting with our allies to talk about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we should continue to do that. And a test of a cruise missile should not alter that.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순항미사일 발사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가 당초 논의하려 했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계획대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탈선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ruise missile test will, I believe, increase effort to try to get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I don't think this test
북한과 협상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이번 시험 발사는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현재 매우 분별력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일방적인 큰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의 대북 접근법을 계속하는 이외에 미국에 별다른 선택권이 많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 lot of choice right now but to continue the current approach. And the current approach consists of keeping pressure on North Korea. Trying to maintain a strong deterrent, enhancing joint readiness with our Korean and Japanese allie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의 준비 태세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며 북한이 준비됐을 때를 대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현재 접근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현재의 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don't really have any advice for the United States beyond what they are already doing to keep the door open to talks, to indicate there can be flexibility in terms of the approach.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없지만 제재 완화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북한의 행동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놀랍지도 않고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박을 고조하는 기존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ankly, right now with Biden's policy, we're seeing the downside of not pursuing sanctions. These are the consequences of the engagement only policy.
루제로 전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8개월간 북한에 무제한의 자유를 줬다며 현재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추진하지 않는 데 대한 부정적 면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오직 관여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임기 첫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존 하이튼 합참 차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추격하는 도전이라며 단기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려해야 할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에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It's not that I have concerns over our defenses working against North Korea. I'm very confident with our missile defenses against North Korea. But
하이튼 차장은 13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북한에 대한 우리의 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해 매우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이튼 차장은 미국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매우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과도한 비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적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의 방어 역량을 고안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이튼 차장은 우리의 미사일 요격 체계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이는 좋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는 비단 미사일 방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불리는 사드, 이지삼에서 발사되는 SM-3 등 다양한 미사일 방어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의 국방 전력이 북한을 포함한 5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When we went through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it went from the 4+1, you know, before the
2018년 이후 미국의 국가 방어 전략은 2+3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두 개 나라를 하나로 묶고 이란과 북한 그리고 극단주의 테러 집단 등 3개 지역을 따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 중에서도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추격하는 도전임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은 오늘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우려해야 할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 등을 위한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태평양 내 우리의 협력국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look at the Pacific and understand who are our partners in the Pacific. And you can see partners in Japan and South Korea.
일본과 한국, 호주 그리고 서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는 나라들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들에게 다가서고 또 이해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튼 차장은 중국이 러시아와도 매우 다른 경쟁국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가 지닌 규모와 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과 더불어 외교와 경제 혹은 중국과의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등을 이용해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를 피하고자 선박 정체를 속이는 선박 세탁 수법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띵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는 지난 9일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해당 선박에 부여된 고유 식별 표식이 아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다른 표식을 확보하는 계획을 활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박 외관을 바꾸거나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으로 가짜 데이터를 보내는 기존 수법보다 더욱 정교해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4ADS가 언급한 선박은 팔라우 선박 킹스웨이와 토고 선박 서블릭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선박 부정 등록 등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묻자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또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변 환자로 제가동 징후 등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의 새로운 가동징후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 IAEA 정기이사회 개막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핵활동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연례총회 보고서에서 공개된 내용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먼저 2021년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방사화학실험실에 가동 징후가 있었으며 이 기간은 북한이 이전에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밝혔던 기간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 7월 초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공개된 보고서에서 규칙적인 차량의 움직임이 관찰됐지만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은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라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북한이 이 시설에서 냉각 장치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런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 단지에서 계속되는 활동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 내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IAEA 사찰단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로 재가동 등 최근 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여러 시설에서 많은 활동이 진행되는 정황을 보고서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IAEA 사찰단의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say that the reports are clear in indicating that we see many activities ongoing in different sites.
그로시 사무총장은 분명한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며 계속되고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북한 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사찰단이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공개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해상도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다고 IAEA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지명과 인준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아프간 철수 또 코로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집중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첨예한 당파적 대립으로 대사 지명자들의 인준 절차가 거의 중단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인권 특사 지명과 인준 과정이 주요 국제 현안과 상원 내 복잡한 변수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 특사가 분명히 지명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우선 사안임을 분명히 했지만 상원 인준 절차의 불안정성과 여러 잠재적 문제들로 북한 인권 특사 인준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가장 중요한 대사 직책 중 하나인 람 이메뉴엘 주일대사와 니콜라스 본스 주중대사 지명조차 백악관이 지난달 20일에야 발표한 점과 상원 인준이 필요한 국무부 고위직이 256명에 달해 상원 외교위가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상원 외교위가 직면한 아프간 철수와 신종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동시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최근 미국 의회 내 험악한 당파적 견해차로 상원의 원활한 업무가 더 어려워졌고 특히 난해한 규정으로 의원 개개인이 지명 후보의 인준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악화된 정치 기류에서 인준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러시아와 독일 등 유럽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제재를 해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대부분의 대사직 인준 표결을 반대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13일 BOA에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becomes serious because anything, you know, the Senate has a lot of business to deal with.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누군가가 이 일을 맡고 있다면 과정이 더디게 돼 상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모든 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명한 외교 고위직 60여 명 가운데 12일 현재 상원 인준을 통과한 인사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와 맨 살라자르 멕시코 대사 등 두 명에 불과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같은 시기 최종 인준을 받은 대사가 50명, 오바마 전 행정부는 56명,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명에 달했던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킹 전 특사는 자신의 경우 2009년 5월 말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으로부터 특사 제의를 받은 후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9월 말 지명이 공식 발표된 뒤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11월 말에 취임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며 이는 다른 지명자와 비교하면 빠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북한 인권 법안을 상원에서 최초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샘 브라운백 상원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할 때까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인준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클린턴 국무장관이 특사 지명을 앞당기면서 자신의 인준 절차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브라운백 의원이 당시 클린턴 장관과 대화와 소환을 주고받는 등 빠르게 소통한 게 북한 인권 특사 지명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was helpful about Brownback is that he was in communication with Secretary Clinton.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자신은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예정보다 늦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북한 인권 특사 후보를 선정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y have. It would not surprise me if there's actually someone that's being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외교 현안들이 클린턴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보다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행정부 내 특사와 특별대표, 조정관 직책 55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 등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민간단체인 파트너십 포 퍼블릭 서비스가 공동 운영하는 사이트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1200개 정부 직책 중 800개를 확인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현재 353명을 지명했고 이 가운데 127명이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9일 사전 심리를 위한 문철명의 법원 출석일을 오는 11월 4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7월 21일에서 이달 13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사전 심리는 한 번 더 날짜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과 문철명의 변호인은 9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양측 모두 증거자료를 준비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이뤘다며 사전 심리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이후 지난 5월 13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의 모습을 드러낸 문철명은 자신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수정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유방암 19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아예 한쪽 가슴 다 드러냈거든요. 조금 무서웠죠. 초기라 하는데도 림파에 붙었다 하니까 이 림파에 전입되고 하면 빠르더라고요.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마감할 인생이었나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었지만 삶에 대한 간절함이 달랐습니다. 사람 대접만이라도 받기를 바랬던 오래전과 달랐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고 이제 여자로서 사랑도 받으며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보는가 싶었는데 마흔을 넘기고 찾아온 소중한 행복을 잃을까 가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지만 암덩어리가 전이가 빠른 곳에 발생했다는 말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한 번 찾아온 인생의 위기. 가족들도 함께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남편하고 동생이 엄청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가슴 한쪽을 드러냈고 약 부작용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리고 있는 삶의 행복과 기회를 혼자 움켜쥐지 말고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수정 씨는 탈북민 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 같이 온 애들인데 제가 좀 사연이 많아요. 애들이 진짜 가난하게 출발을 해서 엄마가 딸 셋을 데리고 가난하게 출발을 했는데 제가 그때 태국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재판이 있어야 재판을 내야만이 한국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재판 공정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엄마가 가난하게 떠나다니까 제가 그 세 명이 재판 돈을 내가 다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걔 엄마도 항상 나는 너에게 너무 고마운 게 많다는 소리에 언니가 그 돈을 안 내줬으면 되겠니까 태국에서 그 감옥에서 그 돈을 갚고 일을 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세 명, 어른 세 명, 애기 한 명이었는데 그 돈을 다 내줬는데 그게 항상 감사함이 있는데 엄마가 북한 사람이 목을 눌러서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19년도에 제가 한 명 데려오고 또 한 명 데려오고 유학을 데려오고 이제 막내는 이제 입양을 데려오고
태국에서 만난 탈북민 가족 딸 셋을 홀로 데리고 온 가난한 이 여성은 불행한 죽음을 당했고 이 여성의 세 딸들은 흩어져 살았는데요. 수정 씨가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늦둥이를 본 거지. 중국에서 팔려오다 나니까 그러니까 언니들하고 23살, 25살 차이가 나요. 막내가. 근데 큰 동생은 결혼해서 애 둘 낳았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 남편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애들 데리고 오자고 망명이 된다 해서 망명을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망명으로 신청 중인데 그때 서류는 다 집어넣긴 넣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둘째는 저 필리핀에 그 회사를 다녔어요. 필리핀에. 그랬는데 제가 떨어져 살지 말고 우리가 나도 부모 없고 형제 없고 하는데 우리가 뭐 피를 나눴으면 형제인 가고 우리 다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살자고 제 남편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한국에서 데려오고 필리핀에 있는 동생을 또 데려오고 그리고 신랑이 필리핀에 있는 동생을 수폰을 해서 회사에
남편 회사의 도움으로 한국과 필리핀으로 흩어졌던 자매들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도우며 미국인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고 배웠기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을 해봤지만은 미국에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신랑 회사에 가면 신랑 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배회사가 택배를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하던 일들 그냥 거기서 스탑을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발을 바꿔서 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또 다시 인터넷에 다시 정리를 해서 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너무 자본주의된 거기가 너무 그 냉정하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대신 그만한 값은 받지 않아요. 저 시간비가 얼마나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하다면은 네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가난은 부끄러운 거라고 이런 저는 한국에 와서도 그렇지만은 미국에 와서도 가난은 너 자체 부끄러운 거라고 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땀과 노력의 결실은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단단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집까지 있고 뭐 저는 그런 데서 이게 가난해 너는 이 땅에 와서 돈 못 먹고 살다가 너는 너 스스로가 게으른 거라고 가난 자식한테 물려줄 일이 있는 거 가난이 지겨서 했으면 악착같이 살아야 할지 미국에 와서 가난해서 돈 없다지 않아 그건 창피한 거라고 저는 로고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뒷구리는 한번 뒷골에서 한번 점프해서 서봐. 너 서봐.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는 탈북민 자매들. 남편은 자매들에게 열심히 일을 가르쳤고 가르치고 안내한 대로 자매들은 잘 따라와줬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수정 씨 부부는 더 긴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다는데요.
얘들한테 다 양보를 해줄 거라고. 회사도 얘들한테 다 물려줄 거라고. 회사도 너네가 운영을 해. 신랑한테 언어만 배워. 경영을 하면은 이 회사도 너네한테 한 푼도 받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뭐 어디서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 집 렌트 준 거 그 월세를 받아먹고 그냥 살려고 너네한테 내가 그러거든요. 언어만 회사를 열심히 배워. 배우면은 너네한테 그 회사도 한 200만 불과 지금 시세가 얼마 가요. 5년만 배우면은 너네 이름으로 다 했고 너네가 우를 딛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걸로 나는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감사할게.
든든한 후견인이 아니 가족이 됐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들어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마음만 간절했을 일들.
이런 착한 사람 나한테 온 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경제적이 아니고요. 한번 조금 만들어주고 싶어요. 진짜 착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동생들도 저는 그래. 열심히 살아. 5년만 버텨.
내 것을 조금 떼어주는 일도 마음이 없다면 쉽지 않은 세상. 그런데 말 그대로 사업체를 떼어주고 막내는 아예 호적에 올릴 생각입니다. 북한 사람인 우리가 미국 땅에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수정 씨의 소망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미국에서 잘 정착을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성공하는 모습을 제 동생들로 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북한 사람은 항상 쭈그리고 그리고 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권수정 씨의 인터넷 소셜미디어에는 함께 살고 있는 자매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닷가에서 그리고 푸른 초원 위에서 초록이 우거진 산등성이에서 함께한 시간들을 담았습니다. 수정 씨는 푸짐한 음식을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태국에서 만난 자매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순간의 감동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편이 돼주고 배경이 돼주는 우리 가족. 오늘도 젊고 밝은 마음으로 또 한 장의 추억을 남깁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권수정 씨의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 18도에서 2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황해 남북도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신해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27도, 강계에 역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11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주, 개성, 구름 많이 껴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 28도, 개성 아침 최저 18도, 역시 낮 최고기온 28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곳곳에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장진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18도, 해산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최고기온 25도, 선봉은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22도, 원산 최저 18도, 낮 최고기온 24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부분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는 맑은 가운데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강력히 공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더 오래 있더라도 아프간 정부군 또는 정부가 회복력을 갖추거나 자력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20년이나 흐른 전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 탈레반의 장악을 막기 위해 미군 파병을 더 늘려야 했다며 이는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게 전망하더라도 탈레반과의 교착 상태에서 무한정 아프간에 빠져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 기준 100여 명의 미국민이 아프간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비록 주요 대피작전은 종료됐지만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민뿐 아니라 아프간 주민 그리고 동맹과 우방국 시민들이 아프간을 떠나고자 결정한다면 미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돕기 위한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프간 국민 지원 회의에서 아프간 국민들에게 당장 생명줄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단순히 무엇을 줄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프간인 1,100만 명에 대한 식량과 의료, 피난처와 기타 필수 지원품 제공을 위해 약 6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억 달러를 넘는 관대한 기여금을 받았다면서도 국제사회가 아프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구호 내역을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 식량기획 WFP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아프간 전체 국민 3명 가운데 1명인 약 1,400만 명이 아사 직전 상태에 있다며 이 같은 수치는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헨리에타 폴의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올해 최소 100만 명의 아동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료조치 없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블릴 헤인즈 미 국방정보국장은 소말리아와 예멘, 시리아와 이라크가 아프가니스탄보다 테러 조직이 중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업무를 관장하는 헤인즈 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알카에다나 ISIS 등 국제 테러 조직이 다시 재결성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미국 본토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은 국제 테러 조직 위협의 최우선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며 오히려 소말리아와 예멘,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S 활동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년 전 9.11 테러와 비교할 때 국제 테러 조직의 미 본토 위협은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테러 조직의 미 본토 공격 역량을 약화시킨 미국 정부의 막대한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현재 아프간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이 미군 철수와 아프간 정부 붕괴에 따라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당국의 최우선 초점은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 조직의 재결성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만난 뒤 세 나라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며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한 우리의 많은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들은 미국의 미사일 개발과 연계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회의 앞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열리는 이번 북핵수석 대표회의는 세 나라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최신 북한 정세를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코기주에 위치한 교도소에 지난 12일 총기로 무장한 괴한들이 습격해 240여 명의 수감자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